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하시게 되었고요. 제가 또 부족하지만 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형은 목사님과는 또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고요. 늘 뉴저지 초대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35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또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잘 하셔서 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이제 교회의 여러분들과 이미 한번 또 영상으로 만나서 그동안 교회가 35년 동안 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그 일터 사역이라고 해서 Life as a Mission 이렇게 해서 이미 훌륭한 교제를 갖고 한 300명 가까이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으시고 세워지셨더군요, 일꾼으로.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국내외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잘 하시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이 미셔널 철치,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이제 분명히 잡으셨는데, 그러나 이미 이런 일들을 해오셨다는 거죠. 이제 제가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더 그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저 나름대로 토론토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또 깨달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말하기 전에 이민교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민교회는 뭐 이제 제가 볼 때 한 본격적으로 이민이 북미에 시작이 되고 한인 이민이 시작이 된 것은 한 5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전에 거의 벌써 100년이 넘은 그 전에 하와이에 최초 이민 교회가 세워지긴 했었지만 지난 한 50년 정도. 그래서 이민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시작이 되었을 때 이 사회적 기능을 많이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퀸즈 지역에 200여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민평갑 교수께서 벌써 한 30년 전 스터디로 되어 있는데, 교회가 물론 영적인 어떤 구실도 하지만 이민자들이 교회를 찾는 사회적 기능이 무엇이냐, 이제 이분은 사회학자니까 이제 그런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퀸즈 지역의 교회들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교회가 한인들의 만남 장소였다. 또 신규 이민자들을 돕는 그런 도움의 장소였다. 뭐 예를 들면 통역이 필요하다든지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킨다든지 할 때, 또 세 번째는 한국 문화를 보존하는 그러한 기관이었다. 뭐 한글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네 번째, 이민교회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사무직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페셔널한 잡을 많이들 갖고 있었는데 이민을 와서 막노동을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어떤 직분 상실감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 한 60여 명 모이는 어떤 교회를 보니까 대부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였더라. 이제 그런 스터디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벌써 이 스터디는 30년 전이고요.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정착이 되어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나 어떤 소셜 그룹이 아닌 정말 교회다운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이민교회에서 이민자들이 찾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갈라지지 않고 또 그 교회를 찾았을 때 성도들의 그 얼굴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따뜻함을 느끼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앙,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체제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을 이제 이민자들이 찾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민자들이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 와서 이제 좋은 교회를 찾을 때 아마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토론토 영락교회도 감히 그런 교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일 그 토론토 영락교회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면, 그러면 이 토론토 영락교회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만일 초대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우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뭐 이런 날벼락 같은 이런 어나운스먼트가 나왔다 그럴 때, 여러분, 자 그러면 누가 여러분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슬퍼할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익살스럽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우리 교회 옆에 그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 안에 커피숍이 있는데 아마 그 주인이 제일 안타까워할 겁니다. 매상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그런 답을 이제 듣고 우리가 잠시 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답을 듣고 웃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아쉬워하고 슬퍼하겠지만, 성도들을 빼고 교인들을 빼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초대교회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정말 필요한 교회였는데 아쉽다. 아, 왜 좋은 교회가 없어졌을까라고 정말 발을 동동 굴리며 아쉬워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토론토 영락교회의 경우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에 고아원을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면서 만일 토론토 영락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당장 이제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본국에서 서포트가 오질 않으니까 이 고아원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게 좋은 교회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철치입니다. 자, 먼저 제가 선교적 교회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 존재 목적이 뚜렷한 교회다. 그리고 일부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선교사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어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 맞네, 선교적 교회네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이제 잘 보십시오. 개념 정리가 뚜렷하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전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교적 존재 목적이 뚜렷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선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즉 이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뚜렷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또 신학자 에밀 브루노의 말을 인용하면 불이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하면서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캠핑을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뭐 둘러앉아서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요, 또 좋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작의 불이 이제 다 타고 이제는 연기만 올라온다 그러면 더 이상 불은 타지 않는 겁니다. 예. 자, 불이라는 건 뭐냐면 탈 때 불이라는 것이지, 예, 불이 더 이상 타지 않고 그냥 연기만 올라갈 때는 더 이상 불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할 때 교회이지 교회가 선교라는 중요한 이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미션 마인디드 처치 혹은 미셔너리 처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선교를 더하고 덜하고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영어로 we are not here to quantify how much we engage in missions.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We are not here to quantify.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을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리엔트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딱 들어왔을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어떤 한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둘러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가 아니라 교회 자체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자, 이게 굉장히 레디컬한 컨셉트인데요. 바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는 예산의 몇 퍼센트를 해외 선교를 위해서 작년에 보냈습니다. 자, 이거는요, 좀 엄격하게 표현하면 대리적인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어떤 건물을 짓고 센터를 지어서 그래서 대신해서 선교하게 한다. 그 대신 우리는 열심히 후방에서 돈을 벌어서 그분들을 서포트한다. 선교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대리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거고 누가 대신 선교를 해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representative missio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선교적 교회, 온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고 participate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첫날 밤 이 메시지의 제목을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가능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교를 이전에 많이 했건 많이 하지 못했건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토론토 영락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또 그런 또 책을 좀 제가 출판을 하면서도 특별히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선 그 선교적 교회를 좀 더 자세히 말하기 전에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온갖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약하고 병든 교회. 이거는 이제 약하고 병든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죠. 죽어가는 교회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약하고 병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북미에 적어도 한 100년, 150년 전만 해도 조그마한 마을을 가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 대도시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마을을 이제 외곽으로 나가셔서 이제 마을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보면 150년 전에 세워진 마을에는 항상 그 중심에 교회가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카톨릭 교회도 세워지고 뭐 장로교회도 세워지고 감리교회도 세워져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그러면 오래된 교회는 항상 보면 머릿속에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이미지가 오래된 교회 건물에 그 옆에는 교회의 묘지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일주일 내내 문이 닫혀 있다가 주일 아침에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또 문을 닫고 자 이런 그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주위에 이제 이 서버브로 나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아직도 아쉽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그런 건물들은 이제 콘도 업자들이 또 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려주면서 그 주위를 또 콘도로 개발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또 외곽에 있는 교회들은 또 그걸 또 건물을 부수기가 좀 아까우니까 그 건물을 또 뭐 뮤지엄으로 아트 갤러리로 뭐 이런저런 것으로 또 변형시켜서 가고요. 영국에는 주로 이제 술집, 펍이라고 하죠. 펍으로 또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바꾸느냐 했더니 펍으로 바꿀 때 그 기타, 생음악, 어쿠스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약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살찌고 아주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차마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이기적인 교회. 왜 이기적인 교회라고 했냐면요.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헌금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십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우리 성도들을 더 좋은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남부 지방에 테네시주의 어느 교회를 가봤어요. 갔더니 아주 친절하게 교회를 공개하면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프라우드 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볼링 레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볼링 레인이 왜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유스들이 청소년들이 주말에 다른 데로 가면은 세상적으로 물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스를 위한 볼링 레인을 만들어서 교회로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숨을 이렇게 가쁘게 쉬시면서 그 다음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 다음 프로젝트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스위밍풀이 될 것인지 뭐 풋볼 필드가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교회를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점점 커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찌고 풍요롭게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이기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살찌고 이기적인 대형 교회들이 많은 지금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지 말라는 그 대물림, 하지 말라는 세습을 왜 그렇게 굳이 진행하려고 하는가 할 때 보면요. 남주기가 아쉬운 거예요. 남주면 남이 들어와서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병든 교회 또 살찌고 이기적인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살찌고 이기적인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부흥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죠. 네.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그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되는 나 뭐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면 그냥 그거 읽고 더 이기적인 성도들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만 해주는 겁니다. 세계 선교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굶주리고 힘들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도 좀 해야죠.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NBA 그 배스켓볼 스테디움을 아예 통째로 사가지고 말입니다. 교회로 바꾸어서 그 교회는 살찌고 이기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약하고 병든 교회도 원하지 않고 살찌고 이기적인 교회도 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갈 수가, 이런 교회를 원하지도 않고요, 이런 교회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지금 이 컨텍스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후 하고 성령의 입김을 저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 그렇죠? 어포스톨로스 헬라어로. 그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좀 우리말 쉬운 말로 바꾸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을 받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셔서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고 이제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자신이 더 살찌고 축적되고 더 교회의 터를 넓히고 또 담을 더 높이 세워서 방주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고 교회로 사람들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데요, 일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이고요, 선교적 교회는 이 사도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벌써 지금 16년 동안 일관성 있게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죠. 디폴트라는 표현이 있죠. 디폴트. 자, 디폴트. 이건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는요, 항상 디폴트, 원 위치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 교육을 받고 으쌰으쌰 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다가도 우리의 디폴트가 뭐냐면요, 아니야, 교회는 많이 모이고 우리 이 안에 모여서 이 안에 들어와야 안전한 것이고 이런 이전의 교회관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냐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전환을 하려면요, 정말 피나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미셔널 처치, 선교적교회 컨퍼런스를 한번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과목을 뭐 수강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영어로 말하면 파운딩이라는 말이죠. 계속 우리가 파운딩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아우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 아 그만 좀 해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잠시 또 잊어버리면 또 리마인드를 해야 되고요. 계속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디폴트로 넘어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생각은 어지간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거 그겁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오는데 영감이 넘치는 예배, 찬양, 설교 말씀을 찾아서 오고 있고요. 또 따뜻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 오면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 있어야 될 그런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에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교회를 내가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거기서 한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의 리더들은 이 생각을 계속 주입시켜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요, 그러면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금씩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라고 되는 겁니다. 선교가 마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 디파트먼트에 속해 있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주일학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뭐 유스 그룹도 있고 뭐 청년 그룹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뭐 시니어들도 있고 다 디파트먼트가 다 있지만 모든 활동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라는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생각이 바뀌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뚜렷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게 한두 번 설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를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디테일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부서에서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심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와 동역을 하고 있는 다른 목회자 팀이고,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교회니까 당회원이죠, 시무장로, 장로님들하고도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도저히 목사 혼자서의 생각과 그 추진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장로님들하고 이제 수양회에 가서 책을 같이 읽고 한참 토론을 했던 거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목회자 팀하고 했던 건데 이게 한 2, 3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매해 이제 책을 한 권씩을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관한 책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읽고 공부하고 토론을 하고 계속 이제 우리 자신을 리마인드 시키는데, 저 지금 들고 있는 책이 그 J.D. 그리어라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목회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책을 썼어요. 책의 이름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추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책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원작의 이름이 Gaining by Losing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By J.D. Greer, G-R-E-E-R EEAR, J.D. Greer. J.D. Greer가 쓴 Gaining by Losing, 우리말로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자, 이 책을 한번 꼭 여러분 한번, 아주 책이 쉽게 쓰여져 있는데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in Action을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다 이 책을 읽었고,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나름대로 이 책에서 또 많은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함께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론토 장로교회에 만 45세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게 될 때 이제 사실은 그 필리핀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저를 파송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 마인드가 무엇이었냐면, 이 토론토 장로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민교회에서 찾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였고, 그런데 이 교회를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시키는 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45세부터 이제 저희 교회 은퇴 연한이 이제 65세인데 20년의 시간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첫 10년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년을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큰 프레임을 잡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성도님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대교회는 이미 3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그 일상에서의 어떤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6주 과정의 훈련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벌써 2, 3년 전이라고 하면요, 다시 받으시던지 비슷한 프로그램에 또 훈련을 계속 받으시고, 계속해서 리마인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그 다음에 중간 리더십에게,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로 I cannot emphasize this enough. 왜냐하면 자칫하면 말이죠, 다시 우리가 디폴트로 돌아가요. 원 위치,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가졌던 교회관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평생 가졌던 교회관은 뭐냐면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적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영상 그 대면 예배에서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가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자체 존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자, 여기다가 또 이전에 보시면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가난 현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난, 새로 만든 표현인데,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비리, 리더십의 비리, 굳이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뭐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이상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젊은이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게 요구되는 정말 올바른 교회상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전을 펼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란성락교회 20년 정도의 목회를 허락해 주셔서 첫 10년 동안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년은 서서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특히 지난 5년 전쯤에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한 프로젝트를 하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센터 플러스인데 한 3년 정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해보았습니다.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이제 자그마한 건물의 한 층을 이렇게 저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하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그런 크지도 않은 장소예요. 예, 그런데 또 좀 번화가다 보니까 임대료가 꽤 비싸요. 한 달에 한 4,000불 정도씩 내면서 이거를 운영을 했는데, 교회로부터는 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고요. 그러나 여기는 정말 그 시의 중심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센터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오세요라는 개념보다는 교회가 그분들에게 가자는 겁니다. 네, 세상으로 나가자. 사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 복음으로 좀 더 이렇게 다가가겠다는 그 의지도 강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실 그 속마음은 또 따로 있었어요. 네, 이건 추가의 속마음이죠.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우리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자는 어떤 교회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하면서 한번 서로 배우고 싶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센터 플러스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3년 동안 하고 나서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더 이상 3년 하고 이제 그 임대 갱신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곳을 또 물색하고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 그 코로나 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잠시 휴식 기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센터 플러스에서 3년 동안 이제 우리가 한 일은 여러 가지 그 한인들과의 어떤 그 믿지 않는 분들과의 어떤 접촉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었고, 일을 하되 이제 또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일을 같이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지금도 보면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 토론토의 교육청과 손을 잡아가지고요, 토론토 교육청에 이제 한인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인 학생들 가운데에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학교에 가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인 데스크 담당자와 우리 교회 그 국내 선교 담당 목사님이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영센터에서, 영센터 플러스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정말 그들 마음껏 그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하고 들어주자 해서 이제 이런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이것이 필요한 그런 그 니드를 충족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했고요. 여기에는 꼭 그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불교의 그 가정이, 불교 가정인 데서 오는 그런 청소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또 교사 출신에 아니면 또 그런 쪽에 공부를 한 분들, 사회사업적으로 공부를 한 분들이 또 발런티어로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한 3년 가까이 잘 운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사이버 시대의 그 중독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또 청소년과 또 부모님들을 위한 그룹 카운슬링 같은 것도 해보고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알파 코스를 여기서도 해보고 실제로 또 교회로 인도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영센터 플러스가 있는 이곳이 한인들의 밀집 지역일 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주위에 그 이란 사람들과 상권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코락이라는 그 페르시아 슈퍼마켓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 생각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이 토론토가 아마 뉴저지나 뉴욕도 비슷할 겁니다. 그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 다문화권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불교권에서 온 분들을 우리가 계속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일 오후가 되면은 이제 여러 민족이 각자의 그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호스팅을 우리가 지금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교회가 계속 잘 사용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미얀마 교회도 잘 되어서 토론토 내에 또 교회를 3개를 개척해서 나갔고요. 또 태국 교회를 이제 우리가 또 개척을 해서 최초로 또 태국 교회가 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지금 당장 오시면 없어요. 지금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또 각자 가정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영센터 플러스를 우리가 하면서 보니까 주위에 전부 다 이란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센터 플러스에서 이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요. 또 미술교실에 이란 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참 이 문화를 또 체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들고 있는 것이 꼭 보면은 뭐 담요처럼도 보이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그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군대 11세기인가요? 12세기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빵을 구워 먹었을 때부터 유래한 그 상각이라는 빵의 이름입니다. 상각은 페르시아 말로 작은 돌이라는 뜻인데 이제 페르시아 군인들이 쭉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자기 포켓에 있는 작은 돌들을 다 끄집어내서 한 곳에 모으고 이 흙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깔아서 그 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딱 올려놓으면 이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뭐 깨 같은 것도 좀 올려놓고 해서 이제 먹는데 그래서 저도 저거 여러 번 사 먹어봤고요. 또 여러 번 우리 뭐 목사님들이나 또 교인들에게도 이걸 제가 권해서 먹어봤어요.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란 문화를 좀 체험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이란 청년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윌러데일 이벤젤리칼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쉽게 이제 저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 그 이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자그마한 이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도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제 옆에 있는 저 이란 형제가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 저 형제를 틴데일 신학교에 보내서 MDV 과정 거의 졸업반까지 왔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토론토에 이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목표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만 살찌고 우리 건물만 더 높아지고 벽이 높아지고 교회로 성도들을 다 모아서 어떤 최첨단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만 살찌고 우리만 배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더 희생하고 그리고 더 세상으로 나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외 선교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시간상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요. 몇몇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대리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세워져 있는 그 곳에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내가 세워져 있는 그 일터, 그 삶의 터가 나의 선교지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희생하고 지역을 섬기고 또 글로벌 빌리지를 섬기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리 모든 교회는 이 사도성을 회복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분명히 가능함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계획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뉴저지 교회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더 귀한 영감을 주시고 또 장로님들에게 더 큰 영감을 주셔서 이제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이 지역과 또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